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압살롬은 수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아버지 다윗 왕에 맞서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은 피난 갈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신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 중에 아히도벨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 왕에게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보다 그 곁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제시하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즉 성경과 같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 왕을 잡을 방법으로 속전속결과 집중공략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뛰어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후세는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 왕의 사람이었습니다. 후세가 다윗 왕의 사람인 것이 발각된다면 후세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반대로 다윗 왕과의 전쟁은 전면전을 벌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전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 제안은 다윗 왕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아서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줄 정도로 생각한 것으로 보아 그의 지식과 통찰력의 넓이와 깊이는 일반 사람들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견줄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왕궁에 후세가 있으므로 다윗 왕은 다시 환궁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환궁하게 되므로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윗과 후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인 신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성체교회, 이 교회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회로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성체교회의 정문에 면제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토론해 보자고 95개 조항으로 된 대자보를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보고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킵니다. 그때 루터는 추기경도 아니었고 교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부 서품을 받고 성사학을 가르치는 34살의 젊은 학자였습니다. 당시 온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 앞에서 루터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가 대자부를 붙인 일도 지극히 사소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퍼지고 퍼져서 온 유럽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500여 년이 지나고 유럽 대륙의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도 개신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 지구 반대편에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마지막 숨을 내어 쉬시고 다시 들이쉬지 않으심으로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걸으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세상 나라에 속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공중 권세를 쫓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뚜렷하게 양분되었습니다. 그것은 적대적인 반응과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이색적이고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비웃는 관리들과 조롱하는 군인들 그리고 비방, 즉 모독하는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가까이에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 최상의 광경,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극치의 광경을 보았지만 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 중에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의 책임자였던 백부장.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후에 돌아가며 자기들의 가슴을 쳤던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매장까지 끝난 나사로,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를 살리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유대인들에게 그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의 일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과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히 사신 부활이니 대문자 부활이라고 한다면 나사로의 부활은 살았다가 다시 죽었으니 소문자 부활이라 해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소문자 부활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은 그것을 그저 고자질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등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무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을 찍고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개바에게와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또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습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않았는데도 태어난 사람과 같은 저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 당시의 다락방은 오늘날의 안방과 거실을 합한 개념입니다.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등 120명 정도의 사람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500여 명 중에 나머지 380여 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다락방이 좁아서 밖에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자기 각자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 경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380명에 속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서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지 않았거나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내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대열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와 바라본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 태도와 해석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삶의 넓이와 깊이, 높이가 더해지기도 하며 또 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바르게 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과 돌아가는 무리,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보았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 5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은 이 구절이 그리고 보라라는 의미의 카이이두라는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 목수였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내린 두 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까지 피난 가면서 아기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도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때 혼자서 그들의 모든 재판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경중에 따라서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만 모세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일상생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70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기원된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한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원에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 등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종교까지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을 오늘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에다 장차관, 판검사, 그리고 여러 교회들 모임의 대표인 노회장까지 겸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이스라엘에서 상류 중에서도 상류에 속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계층에 속한 인물이었음에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선하다는 좋은 인품을 가지다, 존경할 만하다의 의미입니다. 요셉은 최상류층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진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율법이나 규례 등을 지키는데 흠잡을 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5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나이에 드린 공회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략을 꾸미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고 공적으로 알리기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기로 결의했을 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찬성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자신도 두다입니다. 그래서 찬성하지 아니한 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시편 1편 1절과 2절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씨는 없었고 이름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에는 성씨를 쓰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성씨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직업이나 출신지를 따라서 붙이곤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빈치 씨에서 온 레오나르도입니다. 당시에 요셉이란 이름이 흔했기에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합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자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 소빔과 동일한 지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기로 한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거대 정당에서 중요한 사안을 두고서 당론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에 반대하는 쪽에 자신의 표를 던졌을 때 그 국회의원은 그 정당에서 비난당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매장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당론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려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포기를 결심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5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 부분을 마태복음 27장 57절과 5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신분적으로는 상류층 중에 상류층에 속했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킬 것이 많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킬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세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대세 중에서도 대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국사범입니다. 그런 사람과 엮였다가는 자신이 가진 것은 물론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기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에도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됨을 숨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고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은 한때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즉 바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보니까 이전에 알던 것, 갖고 있던 것이 전부 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해라는 글자 앞에 한 글자 더 넣어서 손해 또는 방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과 전통이 자신의 인생에 이익인 줄 알았고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손해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방해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쥐고 있는 것,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가 복음의 가치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를 뵙고 나니 이전에 알던 주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단편적이었고 결함이 심각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예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비늘은 문자적인 의미로 물고기 비늘을 뜻합니다. 만약 물고기 비늘을 렌즈 삼아 만든 안경을 쓰게 된다면 그 비늘을 아무리 투명하게 만들지라도 얼마나 흐리게 보이겠습니까? 자신이 그 안경을 쓰고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눈뜸이 있고 나서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 53, 5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요셉이 좌절과 절망, 비탄과 슬픔의 상징인 시체를 요구했던 것은 그가 의사였기에 해부 실습용으로 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장의사라 관련 사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대부분 가족 묘라 무덤으로 쓸 묘지를 구입하면 대를 이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무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이었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무덤은 요셉이 자신을 위한 새 무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거의 화장으로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 때에 만약 어떤 부자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묘지를 사놓았다고 하면 그곳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내어놓아도 그것은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빈민들이 사용하는 공동묘지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버려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현장과 서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의 시대에 후세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다윗이 환궁하게 되었고 그것은 다윗의 시대가 다시 열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2500년 전 다니엘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나라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볼모가 되어 잡혀갔고 거기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은 60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30일 동안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그런 믿음과 삶은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서막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한때 그것을 밝히기를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자각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던 무덤,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무덤을 내어놓음으로 그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신원지이자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도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진리와 생명의 눈을 뜨고서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정문에 붙인 95개 조항으로 된 대자보는 교회와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개신교의 출발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의 문을 닫고 근대시대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일터, 사회를 새롭게 하는 서막이 됩니다. 혹 그런 삶에 무관심했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면 참회하고 돌이키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며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새롭게 할 수 있고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의 사람도 바르게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 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고 자신을 위한 새 무덤을 준비할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과시하지 않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새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량이 있거나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려놓은 그것이 주님의 역사의 발판이 되고 서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반란의 바람이 거세게 불 때도 후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 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인 것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 번째 다윗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연 것은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성체교회 정문에 붙인 대자보는 개신교의 출발을 알리고 근대시대가 열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가 주님의 역사를 알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서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